조선 작가동맹 소속 작가 반디가 목숨을 걸고 쓴 소설 고발. 북녘당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의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주오. 제3장 준마의 일생 네 번째 이야기.
그날 설영수의 이런 진심 어린 딱한 소리에 마누라는 더 이상 청을 들이대지 못했었다. 방송차는 다음 날도 점심시간조차 가리지 못하며 그냥 보일러 넋두리를 불러댔다. 설영수는 그래서 마차에 느티를 매놓은 채로 급히 점심을 치렀던 것이었다. 한데 마누라는 그것을 보고 영감이 점심시간을 타서 절단골에 갔다 오려는 거라고 제잡담 제국리만 한 모양이었다.
마누라, 오늘도 죽면 소리를 치는 저 방송차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러오.
설영수는 다 탄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 나서 급히 재떨이에 비벼 끄며 지금껏 꿋꿋해진 눈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마누라에게 미안쩍은 시선을 보냈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회를 보자 했지. 언제 오늘 가자 했댔나, 원.
꼭 남의 일 말하는 듯 하외다, 예?
마누라가 끝내 목맨 소리를 냈다.
마누라, 글쎄 생각 좀 해보라니. 공장 보일러가 얼어 터진다 안다라는 이때 다른 마차도 아닌 설영수의 뉴티 마차가 무슨 얼굴로 제 집 나무하러 간다는 건가 말이야.
아이고, 맙소사. 아이, 또 그 느티 타령이요? 느티 나무, 느티 마차. 아이, 그래. 영감이 한평생 혀가 닳도록 외워온 그 느티나무 열매는 다 어디 보내고 아직도 느티 타령이에요. 예? 이 밥에 고기 국에도
이제 그 왈가대기가 터지기 시작한다. 글쎄 내일엔 공장에서 훈장 쇄식도 있다는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지켜야 할 게 아니야.
아이구나, 비단 옷에 기와 집은커녕 입 걱정, 아궁이 걱정 하나 덜어주지 못하는 훈장 타는데도 체면이 있어야 하오?
아니, 이게...
그런 쇠붙이는 저 느티의 이마빡이다 주렁 앞대다. 주렁해요!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는 설용수의 손에서 재떨이가 윙 하니 날아갔다. 그것은 마누라의 얼굴을 스치고 나가 부엌 담벽을 들이치며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
그때... 내가 왜 다짜고짜 마누라한테 그런 행패를 가하게 됐던지는 알 수 없네만, 자칫하면 난 마누라 죽이고 살인을 칠 뻔했지. 군 안전부의 떡매 전사들이 우리 집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네.
설영수는 되살아오는 그때의 울기를 누르기라도 하려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재떨이 바람에 금방 뛰쳐나간 마누라가 밖에서 누구와 아웅거리는 소리에 내가 나갔더니, 이야, 이건 엎친 데 덮친다고 해야 할지 붙은 불에 키질이랄지 염통이 터질 지경이었네. 글쎄 그 애송이들이 마누라를 밀어대며 느티나무 한 줄기에다 금방 톱날을 매기려는 중이 아니었겠나. 병신 자식일수록 남의 괄세가 곱절로 분해진다더니 난 저도 모르게 마구간 벽에 기대져 있는 도끼를 집어들었네. 그러며 소리소리 질렀지. 텀만 대봐라. 멍땅 도끼 산정을 놓고 말 테다. 니놈 데리고 나무금 멍땅! 그러는 내 얼굴이 어찌나 험악했던지. 떡매 전사들이 모두 피해 달아났긴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간 무슨 불상사가 났을지 모를 일이네.
설용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가슴 속에다 물이라도 끼얹듯이 종지 밑굽에 붙어있던 나머지 술을 마저 훌쩍 들이켜버리는 것이었다. 전영일은 자기 손가락 사이에서 지금까지 연 세 번째로 타고 있는 담배 연기에 눈 귀를 쪼그린 채 설용수의 그런 거동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물론 설용수는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다. 하나 전영일은 직업적 특성에서였던지 설용수가 외견상으로는 말을 다 끝냈으나 끝낸 그 말 속엔 무엇인가 숨겨둔 말이 더 많다는 촉감이 점점 강해짐을 느꼈다. 하기는 그런 느낌을 비로소 지금에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영일은 오늘 설용수와 상면하던 첫 순간부터 벌써 그가 자기와 어떤 심리적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촉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업소 주재원인 자기와 언행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데에 습관되어 온 그였고 더구나 상대자가 설용수라는 데서 그 숨바꼭질을 대수로이 여기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최광의 갈구리로부터 설용수를 빼내자면 그를 보다 세부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설용수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말들을 똑똑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설용수 자기가 어떻게 되어 다짜고짜로 마누라에게 재떨이를 날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그 말이다. 왜 몰랐겠는가? 그는 적어도 이렇게 털어놓았어야 했을 것이 아닌가. 자기의 훈장들을 느티의 이마에 칠해거리로 단 쇠붙이와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의 한생을 순간에 꼬리 없는 말로 만들어버린 마누라의 소행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였다고. 다음은 설용수가 병신 자식일수록 남의 괄세가 곱절로 분해진다더니 라고 한 말과 니놈 들이고 나무구 몽땅이라고 했다는 그 말이었다. 병신 자식이란 도대체 무엇을 비켜두고 한 말인가? 왜 니놈 들이고 나무구 몽땅이었겠는가? 설용수는 역시 이렇게 고백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밥이며 기왓집이며 주렁진다는 열매들을 바라고 한위를 허위단심 달려온 자기에게 그 열매들 대신 차디찬 쇠붙이만을 이맛박에 달아준 병신 같은 저놈의 느티나무를 설로공들에 앞서 자기가 먼저 요절을 내고 싶었노라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전영일은 도끼산장이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된 그 단순한 입새 밑에 한 인간의 이처럼 엄청난 정신적 격동의 뿌리가 뒤엉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었다. 하나, 이 시각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전영일 자기 자신이었다. 설용수의 내면 세계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게 된 지금 어깨에 별을 단 안전원으로서 어찌하여 그에 대한 반감이나 질책 같은 감정이 조금도 일지 않는 것인가? 친분관계 때문인가? 그것 때문인 것만 같지 않았다. 따져보면 설용수가 살아오며 부닥치고 느끼게 된 오늘의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일진데 그에 대해 무엇을 질시하고 무엇을 책망한단 말인가. 전영일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오히려 어디선가 뭉클 솟구쳐 오르는 설용수에 대한 때없는 동정심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옴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설용수, 정녕 얼마나 가긍한 인생인가. 전영일의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며 약속하다 외쳐댔던 그 신념, 그 기대가 한갓 신기류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실망과 회오의 괴로움을 이 세상 무엇에 비길 수 있었으랴. 하여 누구를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뼈저린 상실의 아픔을 안고 벙어리 낸 가슴 앓듯 혼자 부대껴야 했을 설용수가 아닌가. 그러고 보면 결국 도끼산장이라는 말은 안전부 선로공들이나 느티나무에 가해진 폭언인 것이 아니라 자가당착에 빠진 설용수라는 인간의 자기 규탄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다. 최광희, 당신도 한평생을 기만당한 착하고 어진 설용수라는 인간의 아픔을 꼭 알아야 하며 불언간에 그날은 꼭 오고야 말 것이오. 전영일은 한창 타고 있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의 거동을 눈치챈 모양 설용수도 그렇게 담뱃불을 죽였다. 추웠다. 바깥날이 소환 차비를 하는지 방 안이 못 견디게 얼어들어왔다. 담요를 깔고 앉았는데도 움찔락거리지 않고는 못 베기게 엉치가 시려들며 입김마저 서려오르기 시작했다. 전영일은 일어섰다.
왜? 가려나? 큰아버님, 잘 알았으니 일 처리는 제가 여하이 하겠습니다. 아무려나. 아, 그런데 이 추운 방에서 오늘 밤을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글쎄 말이네. 방이라는 게 코끝이 다 시려드네 그려.
주먹으로 코 밑에 물기를 찍어내며 이렇게 대답하는 설용수의 모습은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진 것 같았다. 무엇에 다 파먹힌 마른 거미 하나가 창문에서 거미줄에 내들이온 채 우풍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큰아버님, 마초라도 한 단 들여다 덧불을 떼고 쉬십시오. 그래야 할까 보네.
그러나 전영일은 이것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들은 설용수의 목소리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튿날 아침 전영일은 설용수가 잘못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어젯밤 빈 방에서 홀로 눈을 감았을 설용수의 죽음에 앞서 전영일을 놀라게 한 것은 밑둥이 찍혀 마당 한가운데에 나가 너부러져 있는 느티나무 시신이었다. 어찌나 세게 도끼날을 먹여댔던지 손바닥 같은 도끼밥들이 마구간 지붕 꼭대기에까지 허옇게 휘어 올라가 있었다. 정주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니 필경 어젯밤 설용수가 토막쳐 넣었을 느티나무 토막이 아직 실실거리며 아궁이 앞에서 타고 있었다. 법인은 설용수의 죽음이 심장마비라는 진단을 내렸다.
지훈이 반디. 저작물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낭독 유호환, 전숙경. 연출 김창곤, 신승주. 제작 국민통일방송.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